제가 바로 지난 주일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고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말씀 메시지를 다른 것보다도 더 집중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것이 뭔지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결정 못했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지금 룻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그 선한 주님의 나라에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기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또 강의하는 그 사이에 이 룻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주일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명을 한 몸에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스팟라이트를 받아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조명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들 있죠? 새벽기도에 오잖아요? 그런 확실하게 그 성능을 경험합니다. 집중된 조명을 받습니다. 파킹장에 파킹하고요. 예배실 건물 향해 걸어 들어오면 보안등이 촥 차르르 켜지고 환히 길을 비춰줘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나도 조명 받아본 경험이 있구나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불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이 안 켜져요. 안 켜지는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켜집니다. 움직여야 모션 센서가 작동해서 켜지죠. 자, 신앙생활도요, 내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이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들, 영육 간의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뜻을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지, 그 모세에게도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도록 했어요. 믿음의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움직일 때까지. 그럼 마치 보안등이 켜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비하신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육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을 집중 조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한 가족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 이야기를 보도록 하신 이유도 현재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보기에 편하고 선한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게 선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질서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많죠.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우리가 만들면 질서 아니냐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그 모습은 이 룻의 가족이 살던 그 사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룻 가정이 있었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죠? 바로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주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흡사한 일들이 일어났던 오래전에 그 당시에 한 가정.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잘 승리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정에 사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신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른 말로 신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 나라 기준을 선택한 룻, 나오미 가정에 일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신뢰와 선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 때 우리 각 사람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시대가 참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읽으셨는데 1장 1절의 맨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네, 바로 룻기에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그와 사사시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래서 아주 편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바로 앞으로 넘겨보시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 맨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그게 바로 이 룻이 살던 시대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펴시고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내가 보기에 선하면 그게 법이에요. 뭐 하나님이 별건가? 나를 만족시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의 소견에 정한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 문화 배경에서 이 룻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좀 배경을 더 좀 말씀드리면 사사시대가 뭐 자기들 속인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 그런 말을 저희들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발걸음을, 발자취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뭐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긴 그렇고 모세부터 시작을 해보죠. 400년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또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오는 때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몇백 년 전에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있다가 너희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이야기, 광야의 40년의 행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평화가 깃들더라, 정복하고 분할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각 지파가 땅을 분할해서 갖게 되었고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제압을 했고 그 땅에 드디어 평화가 왔다 했어요. 그렇게 끝나는 게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자꾸만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뭐 모세 세대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세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숨을 거두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살던 이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주민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결국은 그 우상들, 이방신상들을 섬기는 그 일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그냥 혼합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있는데 그 편에 따라서 그냥 뒤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해요. 이방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족속이건 암몬 족속이건 에돔 족속이건 들어와가지고 막 칩니다. 블레셋군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미디아에서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건져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라는 사람들은 저지입니다. 재판관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연결되는. 여하튼 사사시대는 이렇듯 참으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기들 소견에 행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죽을 지경에 다다르면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와 같은 별로 그렇게 축복스럽지 못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도 흐릿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신앙은 상황에 제압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시작되는 게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이런 무거운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 당시에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되는 게 1장 1절에 이렇게 써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자, 사사시대 그 분위기도 어려운데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기근이 들면 그 당시에는 다 농작인데 아주 힘들죠.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기근이 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어떤 한 가정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배경이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가정인데요. 그 가장을 얘기해요.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돼요.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합니다. 임시로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 2절 보면은 이제 그 가족의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 가장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과 기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하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지방 분위기예요. 거기에 사람으로서 에브라감은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이제 이 베들레헴은요, 제가 이렇게 뭐 지도를 올려드리지를 않습니다. 뭐 우리 저 성경 공부하시면서 지도 기억나시죠? 예, 자, 좀 머릿속으로 잘 보시면은 뚫어져라 보시면 보여요, 지도가. 또 제가 좀 잘 보시면 보이는데 거기 갈릴리 해하고 사해 막 보이시죠? 막 보이시죠, 그죠? 갈릴리 해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해가 아래쪽에 있고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은 지중해 쪽으로 가까운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의 서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사해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를 건너서 보이는 데가 모압 지역입니다. 그럼 모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지방은 에돔 지방이에요. 에돔이란 말만 많이 들으시죠? 그다음에 암몬은 모압의 위에요. 많이 듣는 그런 그 지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실 때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보고 북부, 중부, 남부 그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셨을 텐데요. 바로 거기 얘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까지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길이었습니다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모압 지방은 그보다는 훨씬 좀 형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은 경제적으로는 난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곳이었어요. 모압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는지요? 롯의 두 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낳게 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은 이방족을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에도 아주 빈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과 모압은 상당히 긴장감이 계속 감도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하는 겁니다. 거리는 가까워도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르지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의 그 좀 생각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결정한 거는 좀 그러지 않아요. 예, 상황이 나의 왕이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를 섬기던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말은 신앙보다는 상황을 우선하는 경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 거 아시죠?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든 겪었던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일로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아들의 이름도 좀 특별해요.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론이에요. 그 론자 돌림인가요? 예, 그런데 말론의 뜻은 질병이에요. 이 sickness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로는 waste away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황폐한 거예요. 아니 자식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좀 생각을 우리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혼란스럽고 많이 고통을 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은 금방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 좀 기쁨이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아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들을 맞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긴 하지만은 아내들을 맞이하는데 말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르는 오르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참 특이해요. 오르바는 우리 저기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오르바 그 이름의 뜻을 그 각주에서 보실 텐데 이마 갈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마 갈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뭐 아세요? 이마 갈기? 말 갈기 비슷한 이마 갈기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쉽지 않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가릭이라는 그 당시에 우가릭 쪽에 또 언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당시를 연구하려면 그와 같은 그 우가릭 언어를 또 연구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근데 우가릭어에 이 이름과 비슷한 그런 어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마에 상당히 신경 쓰는 사람. 그러니까 패셔너블 헤어 디자인이에요. 패셔너블 헤어 디자이너. 이거 오르바. 그러니까 머리에 상당히 데코레이션이 멋진 여인이었어요. 오르바. 근데 이제 이게 오르바를 맞았고 그다음에 또 룻은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움도 맞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거는 청량감을 얘기합니다. 리프레시한 거예요. 룻이라는 이름은 리프레시한 걸 느끼는 거예요. 아주 상쾌하고 채워지는 만족스러운 리프레시. 그 나오미는 그 어머니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Pleasure. 그러니까 그 나오미 또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여인들의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의 이름은 상당히 뭐 질병이라든지 황폐라든지 좀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지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참 기구하죠. 이 나무의 두 아들들인 이 말론과 기론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사망하는 거예요. 참 기구한 팔자 아닙니까? 근데요 그때요 그 당시에는요 당시에는요 남자들의 노동력이 아주 중요하던 때예요.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테크놀로지 같은 게 뭐 좋다든지 그래서 막 여인들도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곡괭이 짓고 석가 주고선 땅 파고 돌 골라내고 막 이래가지고 농사 짓고 그 근력이 너무도 중요한 절대시 되었던 시대예요. 근데 남자들 세 사람이 다 먼저 가버렸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그 뭐가 좋겠어요 대체 룻기의 이야기가. 이 부분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실망과 혼란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한순간 우리 인생의 기간을 보실 때 인생의 시즌의 한순간만 딱 보면은 실망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실망인데 지금은 다른 희망이 또 있게 되고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 있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새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와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룻기서의 맨 처음 부분을 보니까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은 어두워요.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건 세상 이야기인데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밝은 광명이 있고 밝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룻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룻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학적으로 봐도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의미가 이 룻기서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멋진 러브스토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시작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단어를 꼬집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 1절에 그래 1절 끝에 떠났다. 네. 이제 2절에 들어와서 모압 거기서 살았다. 3절 죽고 두 아들만 남았다. 4절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5절 아들들이 죽으니 홀로 남았다. 자, 이것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와, 이거 완전 우울증에 걸리겠다.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선택할 때 언제나 그 장래가 밝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또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볼 때 처지가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1장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나중에 저들이 또 보시겠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잘 왔다고 이 나오미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금방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가 뭐가 기쁨이 있다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총명, 아유 총명 오래간만이니까 내가 무슨 총명아 다 망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 나오미의 마음을 좀 헤아리실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20절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는 쓴 물이죠. 기쁨이 아니라 쓰디 쓴 인생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에게 남은 거는 쓰디 쓴 일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가득했었대요.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주님이 치셨대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나오미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너무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 치신다고 해도 누가 감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힘든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나오미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세상에 볼 때도 아유 저 가문은 끝났어라고 했던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개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오미가 보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 세상이 보는 그 사람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다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룻은 어느 가문에 연결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꿈이나 꿀속에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와일드 드림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평생 조금씩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훈을 주죠. 저는 이 그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 중에 제가 항상 기억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의 바이올린, G코드의 그 바이올린이죠. 파가니니라는 사람 이야기를 아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니콜리오 파가니니는 이태리의 작곡가였고 이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한 선의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1780년부터 1840년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우인데요. 이분이 아주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던 도중에 바이올린이 선이 4개예요. 근데 한 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3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연주를 계속해요. 그런데 어떻게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또 끊어졌어요. 자, 4줄에서 2줄 끊어졌어요. 2줄 남았어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 그런데 그냥 파가니니는 또 다시 연주를 계속했어요. 또 하나가 또 끊어졌어요. 그런데 네 줄에서 세줄 끊어졌어요. 남은 줄은 G선입니다. 파가니니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가 연주하다가 이제 다 끊어지니까. 파가니니 그리고 G선의 바이올린. 그렇게 한번 외치고 파가니니가 계속 연주를 했어요. 그한 선, 딱한선 남았는데 그 선을 타고 나오는 음률은 너무도 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꽃한 줄로 연주를 했는데 한 줄로 무슨 연주가 될까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저한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거기에 곡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고통, 절대 절망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가정의 형편이라고 해도 상황이라고 해도 조건이라고 해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참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줄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마치 파가니니가 그 한 줄로 연결했듯이 그 한 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게 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어려움 당하죠. 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듯이요. 어려운 처지를 경험할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 예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 가정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가정의 장래는 주께서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고통을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고통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근 때문이잖아요. 외부적인 환경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버텨낸 거 아닙니까? 모압에 와서. 근데 거기서 남편을 여유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도 여유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힘겹게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사람들은 곁을 떠나갑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떠났어요. 어떻게 쉽다고 하겠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시간에는 뭔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묵하시잖아요. 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끝이라는 그런 인생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베스트라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영생을 기뻐하는 그런 일. 세상은 다 자기들이 보는 대로 편한 대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 인생의 끈 다 끊어지네. 마치 파가니니의 발로는 끈이 다 끊어지듯이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한 선을 가지고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그 파가니처럼 우리도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우리가 보시는 그런 경우가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오미와 룻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그들이 기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 여정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은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은 예수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에요. 자,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전혀 상상치 못한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자신이 볼 때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로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며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생은 하나님 없이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인생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앞으로 우리가 몇 번째 주일을 통해서 룻기를 볼 텐데, 룻기서는 짧아요. 4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앉은 자리에서 10분이면 다 읽어요. 한 번. 아, 10분은 좀 그런가요? 한 15분. 네. 그래서 먼저 두세 번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